삼순 시리즈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머리가 자랄 때까지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삼손 하면 우리가 들릴라 혹은 뭐 데릴라 삼손과 데릴라를 생각하는데 그 영화가 좀 연상되지 않아요? 헐리우드에 옛날에 빅터 마츠라는 그 배우가 주연을 하고 한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그 데릴라 아리아를 한번 들어봤어요. 요즘 뭐 인기 있는 엘리나 가랑카라는 여자 있죠. 그 오페라 가수. 그분이 뭐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굉장히 매혹적인 자태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어요. 또 뭐 다른 사람이 부른 것도 몇 개 더 들어보고 했는데 제가 무슨 뭐 거기서 무슨 영감을 받겠다 뭐 그런 뜻에서 그걸 들은 건 아니지만 그래 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삼손과 드릴라의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프레젠트하나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완전히 그냥 엔터테인이죠. 세속적인 로맨스로 만들어서 우리의 감정에 어필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사랑의 이야기죠.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도 우리 신자들도 삼손의 스토리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의 영웅담, 하나의 드릴라와의 그런 비극적인 사랑의 이야기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는 세속적인 사랑의 아리아가 아니고 구속의 드라마가 펼쳐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찬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의 스토리를 볼 때는 그는 영적인 측면이 무엇인가, 구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전개해 나가시고 진행해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겠죠. 삼손은 원래부터 본인이 받은 사명에 아주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그냥만 힘만 쓰면서 돌아다니면서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그런 확고부동한 목표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블레셋이라는 그 적국에 가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히면서 사는 일을 자신의 소명으로 알고 살았어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에 살았죠, 원래. 살다가 한 번씩 가서는 그곳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알았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칼을 대지 않는다, 요즘 말로 하면 가위를 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아주 길었어요. 날 때부터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한 의식은 아주 확고부동했지만 다른 일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이 뭐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말을 바꾸면 자기 자신의 어떤 사생활이 있는데 그 사생활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경계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생활도 묵묵히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근데 사실은 삼손의 사생활과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그것을 삼손이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들릴라라는 이 이방 여자와 관계를 맺잖아요. 삼손은 그 가사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문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성문을 닫으면은 바깥에서 적군이 침입을 못하는 겁니다. 동네 사는 사람이라도 나갔다가 성문 닫을 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문하고 딱 닫히면 끝이에요. 엄청나게 무거운 그 성문을 그냥 뽑아버렸어요. 다 뜯어서 뽑아내고 어깨에 메고 언덕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엄청난 장수죠. 그러나 성문짝을 뽑아내는 힘센 장사였어도 한 여자의 간교한 술책에 그 뿌리는 뽑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 넘어가죠. 그래서 들릴라가 자꾸만 성화를 하거든요. 너 힘이, 당신 힘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게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만 그 비밀을 알려주고 말았어요. 이거 절대로 알리면 안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그 비밀을 다 알려주고 털어놓은 후에도 방심하고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자기 생각에 내가 비밀을,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지 알겠지만 그래도 감히 누가 나 삼손을 건드릴 수 있겠네. 내 머리에 어떻게 누가 칼을 대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 가서 언제든지 때려눕힐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를 항상 두려워하니까 걱정 없다. 자신만만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삼손의 머리를 자르는 칼은 바로 옆에 있었죠. 들릴라의 무릎이 미용실 의자였어요. 그래도 삼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육신의 재미를 즐겼어요. 안전한 게임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서 자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자기 재미도 손수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장 치시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일을 얼마든지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익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내걸고 또 그것을 빌미로 삼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일을 얼마든지 변명하기도 하죠. 제가 LA에 살 때 우리 집 바로 앞에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사고를 낸 사람이 한국분이더라고요. 그분이 그 쇼크 때문에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몸은 뭐 얼마나 다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어우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뛰쳐나갔죠. 그랬더니 막 굉장히 엉망이에요. 이분이 막 떨면서 하신 말씀이 내 나이 90이에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곤장하시더라고요. 90인데 이 평생병은 나는 모든 일에 자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안심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큰 것을 깨달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속담에 원숭이도 뭐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돌다리도 이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그러고요. 자기가 잘하는 일을 우리가 자신하죠. 늘 하던 일이고 남보다 내가 그 일을 잘하니까 너무나 익숙해요. 그래서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명의 확신을 갖는 것하고 자신하는 것은 다르죠. 자신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자신의 그 능력을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을 믿는 거죠. 삼손은 자신의 소명을 확신했지만은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서 온다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기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삼손은 머리가 이제 다 밀려버렸어요. 자고 있는 사이에 다 잘라버렸어요. 그런데도 깨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첫 마디가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랬어요. 큰 소리 쳤죠. 과거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다 밀렸는데도 과거의 승리 때문에 한 번도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에게 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머리 잘렸다고 해서 내가 힘을 못 쓰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여기까지 간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경에서 이렇게 지적했거든요. 이 말은 이 사사기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을 극히 짧은 한마디로 집약한 것입니다. 삼손의 비극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뭐 연인들이 자기를 배반해서도 아니에요. 자기 아내가 뭐 타 죽은 것도 아닙니다. 들릴라가 자기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비극이 아니에요. 정말 그의 큰 비극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 자신들도 얼마든지 그런 처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어요. 성령이 떠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 삼손에게는 블레셋과 싸울 용기도 있었고 그런 소명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뭐 얼마든지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삼손을 보면은 이 지상으로 떨어진 무거운 비열이죠. 우리의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또 잘 보이려고 하죠. 그런 욕구와 비전을 품을 수가 있어요. 자기 죄의 그런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당연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우리를 사랑하시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그런 무모한 사역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타락한 교회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그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회개할 생각들은 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그런 사이즈나 무슨 전력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자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능력을 믿고서 교회를 다시 일으키겠다, 다시 교회 이름을 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씀이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될 수 있고 우리 주변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도다. 아, 이거 백발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조금 불편하네요. 저에게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염색을 하든지 해야지. 백발이 무성해도, 나이를 그렇게 먹었어도, 인생의 연륜이 그렇게 깊어도 깨닫지 못한다. 뭘 못 깨닫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도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뭐 교회 행사 다 철저하게 다닐 때 참석할 수 있고 뭐 헌금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종교 활동 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청춘은 시들어 버렸거든요. 전성기가 지나가 버렸어요. 우상 숭배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징을 상실한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이 크리스천들이 우리의 좋지 않은 것들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임재를 거두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자신들의 그런 아이덴티티에 그 색깔이 흐려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돌아갔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의 독특성을 잃고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부패했어요. 성전이 다 타락했고 제사장들 다 타락했고 아주 국토가 유린됐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 처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강대국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언약 백성인데 다른 이방 국가들, 이방 국가와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그 나라 신과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 나라 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신을 데리고 와서, 우상을 데리고 와서 자기 나라에서 보고 있어요. 오늘날도 여러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는 신자들은 자신의 특징을 잃습니다. 삼손처럼 힘을 잃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생기도 기쁨도 능력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전가가 지나가서 블레셋을 떨치리라. 블레셋을 내가 치고 내가 몸을 떨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이 힘을 쓰려고 했는데 힘이 나오나요? 그래서 그냥 잡아버렸죠. 끌고 갔어요.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눈을 뺐어요. 어떻게 뺍니까? 뭐 손가락으로 뺍니까? 불로 지지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전에 보니까 포선 그, 에, 그, 삼배 뭐 이런 걸 했더니 그게 끊어지더라. 이게 노줄로 묶자. 사실 보통 노끈으로 묶어도 끊지 못했을 것이에요. 왜냐면 힘이 없기 때문에.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 이 눈이 빠진, 두 눈이 빠진 사람은 삼손밖에 없어요. 두 눈이 빠지고 적국의 포로가 돼서 맷돌을 돌리는 삼손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 빠진 영웅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만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삼손을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삼손에게 나라의 안부를 맡길 수 있었겠어요? 역발상 기계세라는 말이 있죠. 산을 그냥 뽑고 세상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는 사람. 그래서 뭐 줄여서 역발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삼손이 역발상이죠. 그러나 지금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에게 아무런 희망을 걸지 않았어요. 삼손을 구출하겠다는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뭐 특공대가 가서 구출을 해온들 눈 빠진 사람 뭐 어디다 쓸모가 있겠느냐 이거죠. 뭐 거기서 그냥 죽게 놔둬라 이렇게 해버린 거죠. 과거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삼손이 블레셋에 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했죠. 전쟁에 피해가 없었고 걸핏하는 블레셋이 와서 농사진 거 다 뺏어가고 사람 죽이고 나쁜 짓 하고 왔는데 그런 거 없이 평안하게 살았어요. 몇십 년 동안. 그러나 이제 삼손이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되니까 모두 그를 외면했습니다. 뭐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과거에 나에게서 과거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도 내 처지가 약해지면은 그냥 무시하죠. 사사시대는 민족적인 양심이나 인간적인 동정심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각박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적국에서 눈이 빠진 채 무거운 맷돌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를 동정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야말로 참담한 옥살이를 할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따져보면은 그 사사시대가 결국 눈 빠진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어쩌면 사사 중에서 삼손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큰 중죄를 지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따져보면 삼손을 냉대하고 멸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못났고 가장 인간미가 없는 그냥 감사할 줄 모르는 무정한 인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얼마든지 무정하고 얼마든지 냉정하고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뭐 말이 많고 싸움도 많고 불화가 많지 않겠습니까? 삼손은 잊혀진 자였습니다. 세상이 나를 잊어버리면 굉장히 고독하죠. 초인적인 전적은 하나의 지나간 이야기거리에 불과했어요. 이제는 아무도 삼손을 찬양하지 않았고 삼손의 힘을 놓고서 자랑스럽게 여기지도 않았고 삼손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안전하다 하고서 이렇게 안심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삼손은 어린아이들도 조그만 애들도 와가지고 놀리고 때리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됐어요. 이처럼 삼손처럼 좀 이렇게 비참하고 고독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스토리가 만약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은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스토리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삼손의 스토리는 삼손의 개인 어떤 퍼스널한 히스토리가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그래서 삼손의 스토리가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느끼는 환희죠. 절망적인 순간이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스토리를 엮어나가시고 써나가시는데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소망적이라는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새로운 대본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도 삼손을 생각해 주지 않는 때에 삼손을 생각해 주는 분이 계셨어요. 삼손의 신소리를 듣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삼손의 모든 한숨을 다 경청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삼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삼손에게 원래부터 소명을 주시고 삼손을 나실인으로 부르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삼손의 머리는 나실인의 표지였어요. 머리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자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그것을 늘 기억을 했어야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성별을 받은 나실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사역에 임해야 된다. 이것은 늘 기억했어야 되거든요. 자기의 긴 머리를 볼 때마다. 근데 삼손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뜻이 뭐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때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별됐다. 구별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의 행위 속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삼손이 머리털이 미뤄졌을 때 이빠진 호랑이처럼 아무런 힘이 없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삼손의 이 참담한 상황은 하나의 축복입니다. 16장 22절에 보면은 들릴라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느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네. 그 끝에 저 말씀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에 굉장히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 쓴 작가들입니다. 이분들, 이 성경 저자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글 쓸 줄 알아요. 문제는 그 쓴 글을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거죠. 그것을 알아볼 줄 알아야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번역에도 문제가 있죠. 거기 보면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하고서 그 다음에 바로 그냥 그의 머리털이 자랐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돌리게 하였더라 하고 그 다음에 그 원문이 하나 있는데 그걸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 가끔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업세트 돼요. 거기 그러고 나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큰 전환점이 왔기 때문에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맷돌을 가는 이 불쌍하고 비참한 삼손의 신음소리를 듣는 자가 있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한 것이다. 이거다. 잘려졌던 머리털이 다시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행히도 그 새 번역에는 그게 들어갔어요.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들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렇게 바르게 번역했습니다. 화가 복이 되기 시작하는 그 장면이기 때문에 그러나를 꼭 넣어야 된다. 아마 번역하시는 분이 그때 졸았나 보죠. 네. 삼손이 맷돌을 가는 그 고통의 뒤안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는 항상 조용히 진행됩니다. 잘린 머리카락이 조금씩 하나하나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와 같은 은밀한 비밀스러운 활동을 감지한 자가 없었습니다. 삼손의 깎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의 머리털 자체가 무슨 힘의 근원이 됐다. 그 의미도 아니고 혹은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그냥 머리가 잘렸으니까 나는 것이지 그것도 아니죠. 뭐 그런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긴 머리는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그 헌신을 지킨다는 그 외부적인 표징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건 상징이에요. 그래서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은 삼손이 깨뜨렸던 그 맹세의 언약이 경신됐다는 뜻이죠. 하나님 삼손을 용서하시고 삼손에게 주었던 소명이 성취되기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뜻이죠. 맷돌을 갈면서 삼손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 자책도 하고 후회도 하고 많이 그랬겠죠. 그러나 삼손이 그때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으니까 언약을 하나님께서 경신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가 아무리 삼손처럼 그런 비참한 처지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재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열망하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지친 몸으로 간신히 맷돌을 돌리는 삼손에게서 아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 이것이 절묘한 거거든요. 그걸 몰랐으니까 삼손을 죽이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원수들이 본연히 보는 앞에서 사실 그들의 눈을 멀게 했어요. 머리 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감지를 못하게 한 것이고 그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의 역사가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예요. 정말 눈이 빠진 자들은 두 눈이 빠진 삼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지 못하는 블레셋 원수들이었습니다. 단련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내시는 징계라는 것은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옵니다. 두 눈이 빠진 채 날마다 조롱을 당하고 힘겹게 맷돌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름을 안겨줘요. 한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는 자녀들을 단련하실 때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맷돌을 돌리시는데 그 맷돌을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막 급하게 돌아가서 금방 끝나지 않거든요. 우리들은 하나님 제발 이거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빨리 성질이 급하잖아요. 우리는 또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급하게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막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주여 믿습니다 막 이래요. 자기 성질들 기도하고 네. 하나님 그렇게 급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로 자신만만하시니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시니까 온 우주를 장중에 쥐고 계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난리치고 해봐야 그러면 안 되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단련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요. 아주 서서히 아주 답답할 정도로 갈릴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빛나는 모습 아름답게 창조하기 위해서. 그 재창조의 작업은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삼손이 바로 그 단련의 맷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뼈아픈 고통은 회개에 이르게 하죠. 블레셋의 그 노줄 뒤에는 하나님의 단련의 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은 1분 1초라도 불필요하게 맷돌을 갈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나면은 아 언제 끝났지? 이 정도로 마음이 후련하고 감사하죠. 그래서 단련의 고통을 능력의 체험으로 바꿔주세요. 이제 그런 체험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제 많을수록에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한 교인이 됩니다. 훨씬 더 하나님도 신뢰하게 되고 훨씬 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련을 받을 때는 인내하고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잊으신 것 같아도 잊지 않으세요. 멀리 떠나신 것 같지만 사실은 가까이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우리의 임재가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보셔서 자취를 완전히 감추셔서 우리가 완전한 영원한 굿바이를 하신 거 아니죠. 블레셋에서 어두운 그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던 삼손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도 잊지 않으세요. 어떤 하나님의 자녀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 겪었을 거예요. 잘한 일도 있겠지만 잘못한 일도 꽤 있겠죠. 생각해보면 그때 아 이랬을 것을 하고 후회된 일도 있을 것이고 그때 내가 좀 더 최선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것도 있겠죠. 또 여러 가지 시련의 시간도 있을 수 있고 내 개인이 당한 어떤 개인적인 불행한 사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아유 잊고 싶은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요철제들을 지나면서 부끄러운 일도 있고 나답지 못했던 일들 의도적으로 지은 죄도 있을 것이고 후회가 되고 그래서 다시 새롭게 살고 싶은 때가 있겠죠. 다행히 삼손은 기회를 받았고 삼손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재기회를 주십니다. 삼손의 하나님은 삼손의 전편 인생이 아무리 일그러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편 인생의 작품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후편 인생에 보다 나은 스토리를 엮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의 드라마는 너무나 웅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작이거든요. 마스터피스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쉽게 놓을 수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한 삼손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은 승리의 후편 인생이 계속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삼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아멘.